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에 가려져서 보통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일명 7병23어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적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7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8장에만 두 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기적이지만은 차이점도 있고 또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그곳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아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을 먹였죠. 여자와 아이들 외에 장정만 5천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긴 떡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고 그랬죠. 이 7병이어는 요단 갈릴리 호수의 동쪽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비리 하루도 아니고 사흘간 말씀 사경회를 하셨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장정만 4천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남은 것은 일곱 광주리에 거두었다 그랬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노라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는 제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단어이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무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 없이 인생이 방황하고 있고 어디를 가야 좋을지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즉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이 아프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똑같은 이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부분까지도 동일하게 아픔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특별히 이 데가볼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라사 광인 돼지를 치고 있던 그 동네가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시고 가서 증거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가족에게 증거하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다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들어서 장정만 4천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 합치면은 아마 엄청난 숫자가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흘간 부흥집회를 할 테니까 모여라 이렇게 광고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올 때에 손에 3일치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다음 끼니나 아니면 간식 정도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늦은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너무 늦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입고 있는 옷이 그냥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곳에서 그 이불을 덮고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덮고 자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하루 이틀 사흘 예수님께서 말씀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으면은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겠죠. 권세 있고 처음 들어보는 능력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가지고 온 음식을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먹었을 것이고 그곳에는 은혜로 말씀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죠. 소위 이 땅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광야가 편리한 장소는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흘간의 부흥 성회였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고 나누어서 먹던 음식도 떨어진 지 몇 시간이 아마 지났을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이 배가 매우 고팠고 이대로 돌아가다가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냥 돌려보냈다면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신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 저기 멀리 아람 지역 그 시돈 지역에서도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면 아마도 길 가다가 기신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칠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있었죠. 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걱정도 많이 했고 죽음을 눈앞에 두기도 했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모든 문제들을 잘 영육간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예수님과만 함께 있으면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막혔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막히고 장애물이 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뚫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는 어떤 상황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힘을 공급받으려면은 중요한 것은 바로 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적어도 그 3년간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걸어갈 수 있어서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쑥 떠올랐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나는 너희들과 3년만 이렇게 같이 있지만은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줄 보혜사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할 때 이 다른은 알로스라고는 헬라어로서 형태는 다르지만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즉 예수님과 너희와 동행하고 있는 나와 똑같은 내가 올 건데 형체만 다르게 올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보혜사는 또 다른 이 보혜사는 나와 똑같은 존재이지만은 다른 형태로 즉 영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여러 차례 해주셨죠. 내가 떠나가지만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냥 오합지졸이었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풍랑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고 로마의 군인들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어서 숨죽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재가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를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제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는데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그 전과 그 이후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오합지졸임을 느끼고 있다가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파라와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파라, 이 파라는 곁에, 옆에, 나란히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클레토스는 클레오라고 하는 이 원어가 클레오인데 부름을 받은 사람, 또 부름을 받은 사람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부름을 받아서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대화를 해주고 말을 걸어주고 상담을 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쉽게 번역을 하면은 우리 인생의 길에서 내 곁에, 내 옆에 나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나를 도와주는 자로 부름을 받은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육신은 천국에 계시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처음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분을 모른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분을 느껴본 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자꾸만 나를 재촉하시면서 그 길은 아니고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네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잠자서는 안 될 때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재촉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깨우쳐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떠나버린 그 상태 오합지졸의 그 모습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성도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려는 성도가 있고 그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분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분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주먹을 불끈 쥐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과 동행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던 예수님, 보혜사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것은 실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그러면은 누가 받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흘간 들었던 이 4천 명의 무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누구이냐면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사흘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그 배고픔도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평범한 진리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조금만 다니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자는 것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끊지 않고 계속 읽고 싶어서 계속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다가 성경책 위에 눈물을 뚝뚝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다가 정말로 송이 꿀보다도 더단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내 가슴을 확 찌르면서 다가온 그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장로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신혼 때부터 성격이 너무나 달라서 그래서 부부 생활이,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이 남편 장로님은 화가 나면은 몇 날 며칠이고 아내에게 말을 안 했습니다. 물론 장로님에게도 이유는 있었다고 하죠. 화난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했다라고 변명은 했습니다만은 젊은 아내가 그것을 소화해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는 모르지만은 화가 난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아내는 그 남편을 보면서 감이 왔다고 그러죠. 저거는 일주일 감이다. 일주일 동안 저 남편이 말을 안 할 거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돌아왔던 남편이 예상을 깨고 아내에게 바로 말을 건네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하지 않고 나간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용서까지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남편에게 일어난 겁니다. 무슨 영문인가 알아보니까 이 남편 장로님은 젊은 시절부터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남는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성경 말씀을 읽는데 확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말씀이 갑자기 이 남편의 마음속으로 확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정말로 잘못했었구나.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아내에게 화가 나면 말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들어올 때는 그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권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제 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대로 순종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줍니다. 이 아내에게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가장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뭐 용기가 없어서 손을 못 들겠지만은 제 아내가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그 남편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 가장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어도 아내에게는 가장 존경스러운 남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에 과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성도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에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분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는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일 것입니다. 그는 여러 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성공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배웠고 그것을 징금다리로 활용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끝났다라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속삭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금 도전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는 선거에서 무려 7번이나 낙선을 했고 사업도 2번이나 실패를 했고 빚을 갚는 데만 1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가 10살 때에 어머니를 잃었고 20세가 되었을 때 누이 사라를 잃었고 27살 때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녀 앤 메이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갔습니다. 42세와 53세에는 둘째 아들 에드워드와 셋째 아들 윌리엄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냈습니다. 정말로 아픔을 많이 겪었죠. 24세 때는 주의회 의원에 낙선을 했고 30세는 의회 의장직을 낙선했고 32세는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낙선했고 36세 때는 하원의원 공천에서 탈락을 했고 47세는 상원의원에 낙선했고 48세는 부통령에 낙선했고 50세에 상원의원에 낙선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의 인생은 실패 인생임. 낙심을 해서 술로 인생을 낭비하고 여생을 보내야 하는데 그는 1861년 53세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삶을 지시해주고 세워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고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대통령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그 모든 것이 낙선하고 잃어버리고 슬픔과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이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그가 들었던 말씀 중에 그의 가슴을 콕 찔렀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모든 아픔과 실패가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이 대구 지역에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은사 목사님이어서 제가 조금 늦게 가서 찾아뵈었습니다. 가서 강의를 듣다가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어느 목사님의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해오셨는데 목사님의 삶을 뒷받침해 주었던 그리고 늘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영향을 가장 크게 끼쳤던 성경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주저함 없이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를 한 53년 동안 해오면서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내어쫓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목사님의 잘못된 점들을 빽빽하게 적어서 성도들에게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했던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목사님이 불륜을 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소문을 내는 이런 성도도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목사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붙들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고 평생 동안 그 말씀 가슴속에 간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 가운데 빠져도 벌떡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주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도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무리 4천명은 사흘 동안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그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그 배고픔 참아가면서 그 말씀을 사모했을 때에 이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이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 이들에 대한 내 아픔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마치 있는 것처럼 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성령 하나님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거야.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나란히 예수님을 옆에 두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